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 사울의 죽음 이후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에 등극하기까지 참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들을 무찌르사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자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천막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집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왕조를 의미했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시며 그의 소원과는 달리 내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왕으로서의 40년의 인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의 최우선되는 과업은 바로 선왕 다윗이 남겨놓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우리는 앞선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이 펼쳐지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고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성전 봉헌식 때 일어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이 있고 난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길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선왕 다윗의 소원이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이 얼마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성취였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열왕기상 6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입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지는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 궁전은 성전보다 그 면적이 거의 4배가량 컸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따른 부석 건물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고성과 성읍들까지 하면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전과 왕궁 그리고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건축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기록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왕국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지 못하는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에 솔로몬이 9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솔로몬 왕국 초창기였습니다. 솔로몬 왕국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그 초창기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최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최소 2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솔로몬의 업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왕궁입니다. 기브온에게서 그의 초기 왕국 형성 시점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왜 성전과 왕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이때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해 나갈 왕국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능력 있게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교회들이 언제 위기를 맞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짓고 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장로 권사라고 하는 새 직분자가 세워지고 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그 시점, 이루기를 바라던 그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만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넘어지고 패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시점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때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아니면 쉽게 나락으로 추락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 찾아오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 솔로몬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취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9장 3절에 답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김신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재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내 이름 석자 내 인생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또한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은 그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다윗에게 내가 약속해 준 대로 우리는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의 약속의 대로 너희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너도 다윗처럼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너에게도 임하게 해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다윗처럼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각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아서서라고 하는 의미는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함께 가던 상대에게, 대상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너희 앞에 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과 법도대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부모 손을 잡고 행당보도 앞에 서 있는 3, 4살짜리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얘야, 너 여기에서 함부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뛰쳐나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 엄마 말을 명심하고 녹색불이 켜지면 두 손 들고 건너가야 한다. 얼굴을 맞대고 그 앞에서 말하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얼굴을 맞대고 지금 엄하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우리 삶의 결정적인 간섭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면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게 되는 말씀이다. 생존과 직결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면전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면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과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폐역행위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를 극도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 길렀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사랑과 정석을 쏟아서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원숭이 앞에 찾아가서 그 원숭이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원숭이를 찬양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아버지를 아저씨, 아주머니, 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용납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르고 따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폐륜이 오늘 하나님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경배가, 그리고 찬양이 누군가 다른 이에게, 다른 대상에게 돌려진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가지시고 누리셔야 할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행사하셔야 될 자녀에 대한 권리, 사랑의 지도가 거부되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버지를 몰라보는 일, 이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에게도 터무니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면전에 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배신과 불순종,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가 끊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끊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뿌리채 뽑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여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뿌리채 그 백성을 뽑아 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폐역하고 반역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성전이라도 훼파해버릴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상을 당한 상가에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화, 난을 보내드리는데 장례식장에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대개는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난이 조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나 우리 교회에서 보낸 그 난이 눈에 띕니다. 아주 단아하게 그 장례식장 전체의 분위기를 아주 위로해 주는 아주 멋진 난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난이 초라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곳에 가나 우리 교회에서 보낸 난이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 번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 교회의 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다. 그것은 그 장례식장에 대통령 이름 세 글자가 딱 쓰여진 조화가 딱 있는데 다른 아무 조화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더라.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바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시면 그 집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집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면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요 곧 무너져버리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도 단호히 내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어지는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사람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패망의 이야기거리, 저주의 표본, 멸망의 교훈을 알려주는 이야기 소재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앙의 역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도 말씀하셨지만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받게 될 징계와 심판을 여기에서 더 강조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솔로몬의 이후 행적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은 솔로몬, 그렇다면 그의 행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0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일에 도와주었던 히람, 곧 그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히람에게, 두로의 왕이었던 이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보답으로 양도해 주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크게 기여한 히람에게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더라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히람이 금으로 답례를 했을까? 그것도 그 성읍을 처음 받아보고 히람이 불평을 한 언급이 12,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애초에 무슨 계약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두 왕이 맺은 약조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그에게 주었다. 이런 약조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생략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역대하 2장 9절, 동일의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이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상 5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여기에 보면 밀과 기름은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보리와 포도주도 여기에서 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두 사람의 약조는 밀과 기름과 보리와 포도주를 솔로몬이 해마다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성전과 왕궁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과 금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두 사람의 약조입니다. 여기에 갈릴리의 성읍 2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비록 척박한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오늘 본문 중 7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성읍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히람에게 주는 경솔함을 범합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그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약속에도 없는 성읍 20개를 얻게 되니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 답례를 안 할 수 없어서 금 120달란트를 답례한 겁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명명했습니다. 가불이라는 뜻은 메마른이라는 뜻입니다. 별 쓸모 없는 땅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8장 2절에 따르면 히람은 나중에 이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솔로몬이 행한 일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추가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오른 본문 9장 19절로 돌아갑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 19절은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야기합니다. 국고성은 곡식을 비축해두는 비축 장소입니다. 저장 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입니다. 병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 주둔을 목적으로 하는 성읍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의 성읍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마병의 주둔을 목적으로 세워진 성들입니다. 지금 병거를 주둔을 목적으로 해준 성읍들과 기마병을 위해서 세워지는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289페이지입니다. 17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거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마병과 병거부대에 필요한 말을 사러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는 것조차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의 문물과 군사력을 보게 될 것이고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하는 미혹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속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성들과 기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 솔로몬의 마병의 숫자가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나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최대한은 잡아서 4,500명에서 5,000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마병의 숫자가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솔로몬이 이후에 벌이는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또한 본문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의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구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금을 들여오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은 누구에게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히람에게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은 성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지금 솔로몬이 금을 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보석과 금을 솔로몬 왕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 왕이 마신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그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탐욕과 쾌락으로 변질시킬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왕궁과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그때가 그에게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이제 타락과 정욕의 길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갖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흡족합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이제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축복의 메시지에 열광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가슴을 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가 원하던 것을 다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진 그때,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때가 음습의 바이러스가 자리를 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때가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는 때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여겨진 그 솔로몬도 간과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얼굴 앞에 면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솔로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살아갈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서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최소 20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고 나서 그는 채 2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년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 남은 2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면 그는 다윗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신 위대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군사력과 재물과 이방 여인들을 의지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말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객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20년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잠시 견딜 만한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 가정,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20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짧은 20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조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했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결코 잠가둘 수 없는 영원한 왕, 완전한 왕,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음습한 어둠 속에서 죄악의 가운데 썩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솔로몬 왕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 시대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따를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그분께 순종하십시다.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십시다. 두 번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갈 찬송을 다른 누구에게, 다른 어떤 대상에게 돌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에게 올려져야 할 감사, 경배를 그 어떤 대상에게도 돌리지 마십시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 나의 유일한 주군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도 남은 2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음습한 죄악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하신 왕,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둠을 이김을 믿습니다.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허망한 것에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상 숭배의 눈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